사무엘상 5장 1절부터 12절까지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당에 들어가서 다곤의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당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종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경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가로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게 못할지라. 그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보내어 블레셋 사람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가로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할꼬?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에 더하사 성읍 사람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종이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가로되 그들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가로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본처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 죽임을 면케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이 사망의 환란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종으로 치심을 받아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의 권능으로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푸신 크신 은혜를 알고 붙드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 이 시간을 맡겨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무엘상 5장 말씀을 한 시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 받아야 하는 언약 저주의 심판을 친히 몸소 경험하신다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이 대적 앞에서 패한 것처럼 하나님이 흩어지시고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가시어 그 땅의 백성들이 섬기는 목속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까지 낮아지십니다. 블레셋인들이 이스라엘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은 지 뒤 그 블레셋 땅으로 그 언약궤를 가져와 어디에 두었죠?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인 다곤의 신당에 다곤 옆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둡니다. 무엇을 의미하였나요?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하여금 자기들의 우상을 섬기게 한 것이었죠. 자신들이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 다곤이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보다 더 크다. 그 하나님을 이겼다 믿으며 언약궤를 다곤을 섬기는 자리에까지 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보았죠. 신명기에서 미리 알려주신 내용이에요. 자기 백성들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 저주의 심판을 받을 때 대적에게 패하고 대적의 땅에까지 끌려가 대적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까지 갈 거라고 하나님이 신명기에서 분명히 경고하신 언약 저주의 심판이었는데 백성들이 받아야 되는 그 언약 저주의 심판의 자리에까지 하나님이 가십니다. 그런데 이후에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곤상을 넘어뜨려 언약궤 앞에 엎드러지게 하셨고 그 얼굴이 땅에 닿게 하십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그 다음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블레셋인들이 다시 일으켜 세워놨던 다곤상이 또다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데 이번에는 어떤 일까지 일어나나요? 다곤상의 머리와 두 손목이 잘려져 나가고 몸뚱이만 남게 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었나요? 블레셋 인들이 승리한 자기들의 신 다곤을 경배하라고 언약궤를 그 옆에 두었지만 반대로 다곤이 언약궤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한 다곤이 완전히 패배하여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하나님이 다곤의 머리를 깨고 심판을 내리시는 모습. 그리고 이제 곧 다곤을 섬기는 블레셋 백성들에게까지 심판을 내리실 것을 미리 알려주신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6절부터 블레셋 백성들에게 내리는 심판의 내용이 따라오는 것을 이제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한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 한 가지 있었다 말씀을 드렸죠. 어떤 사건이었나요? 이와 닮은 사건, 대적에게 포로로 끌려간, 특별히 블레셋 땅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가장 낮아진 곳에서 대적을 물리친 사건. 어떤 사건이었죠? 바로 삼손의 사건입니다. 당시에도 블레셋인들이 다곤을 섬기고 있었고요. 그들이 머리카락을 잘라서 무기력해진 삼손을 사로잡아 온 후에 다곤의 승리를 축하하고 다곤 앞에서 제사를 드린 모습이 나오죠. 그때의 삼손이 이제 끌려 나와서 그들 앞에서 춤을 추게 했는데 오히려 삼손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힘을 입어 다곤과 블레셋인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어떤 공통점이 있죠? 가장 낮아지고 약해지고 무기력해진 자리에서 오히려 대적을 물리치게 하셨다는 거죠. 당시 삼손은 타락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사였고 하나님의 언약 저주의 심판을 받고 블레셋인들에게 사로잡혀 온 것이었는데 오히려 그곳에서 언약 저주의 심판을 받는 그 자리에서 대적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에게 승리와 구원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그와 같은 현실이 오늘 본문에도 보여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누가? 하나님이 친히 자기 백성들의 그 저주의 심판의 자리까지 낮아지시고 가장 무기력하셨을 때에 대적의 땅에 사로잡혀 가시는데 그곳에서 대적을 물리치고 자기 백성들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죠. 너무나 놀랍지 않나요? 이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은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고 구하고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반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장 낮아지셔서 그 낮아진 곳에서 자기 백성들에게 구원과 승리를 가져다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장 높아진 곳에서 권능과 영광을 행사하셔서 그 백성들에게 승리와 영광을 가져다 주셔야죠. 어떻게 가장 낮아진 곳에서 그 모든 구원과 승리를 이루어 주시나요? 그런데 이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십자가 복음. 이 십자가 복음은 그래서 죄인들은 원하지 않고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십자가에 숨겨져 있는 비밀. 그 비밀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이제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모습만 보면 다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는 모습이 나오지만 그렇죠? 다곤이 엎드러지고 목과 손목이 잘라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곤이라는 신이 실제로 있었고 그래도 하나님이 다곤보다는 더 큰 권능의 신이라는 뜻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말 그대로 다곤은 우상이에요. 목석 우상. 죄인들이 만들어낸 죽어있는 형상이라는 거죠. 그 우상들은 보거나 듣거나 생각하지도 못한 다 죽은 것들인데 죄인들이 자기들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있는 것처럼 만들어버린다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섬깁니다. 참 하나님 버리고 이런 우상을 만들어서 살아있는 척처럼 해버리고 자기들 멋대로 자기들 정욕 채우려고 섬기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죄인들에게 다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몇 군데를 볼 텐데 이사야서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이사야서 44장 한번 가보시겠어요? Isaiah chapter 44 verse 8 through 9. 이사야서 44장 8절에서 9절. 다시 이사야서 44장을 다 읽어야 되는데 제가 내용을 좀 설명해 드리고요. 몇 구절만 보겠습니다. 먼저 8절에서 9절. 너희는 두려워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느냐?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이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알지 못하노라.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의 기뻐하는 우상은 무익한 것이오늘 그것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17절에서 18절, verse 17 and 18.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부복하여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자, 몇 구절만 봤지만 이사야서 44장의 전체 내용이 뭐냐 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죄인들의 습성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 항상 참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데 그 모습을 어떻게 보여주시냐 하면 일단 죄인들이 물을 부어서 나무를 심는데요. 그래서 나무를 심는 후에 나무를 자라게 하는데 나무가 자란 후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나무를 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를 베어서 일부는 땔감으로 쓰고요. 그래서 음식도 해먹고 또 일부는 땔감으로 몸을 따뜻하게 하는데 사용하는데 그 나머지 나무를 남긴다는 거예요. 왜 남길까요? 그 나머지 나무를 가지고는 우상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앞에서 경배하며 자기들을 구원해달라고 기도까지 한다고 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그들이 원하는 구원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 그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달라. 결국은 세상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화를 면하고 복을 받는 더 잘 되게 해달라는 구원을 구하고 기도까지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죄인들의 뿌리 깊은 죄성이라는 거죠. 내버려두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먹고 등 따갑고 하면 꼭 우상을 섬긴다는 거예요. 죄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상을 만든다는 겁니다. 의식주와 더불어 꼭 같이 있는 것. 우상 만드는 삶.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우상이란 나무를 잘라서 뭐 만들고 돌을 깎아서 만들지 않더라도 그 마음속에 자기들을 위한 우상, 살아있는 어떤 존재를 만들어서 자기들 멋대로 섬긴다는 뜻입니다. 죄인들에게는 다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더 섬기기를 원하는. 그래서 그들의 삶을 주장하는 원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에 꼭 있다는 거죠. 그게 죄인의 습성이라는 겁니다. 뿌리 깊은 죄성. 그런데 당시 교회였던 이스라엘은 좀 나았느냐? 이스라엘은 좀 나았나요?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렸죠. 오늘 본문의 블레셋인들은 세상적인 번성과 풍요를 가져다 줄 우상 다곤을 만들어 섬기고 있었는데 당시 교회였던 이스라엘도 다르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 백성들이라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 하는 자들까지 하나님을 다곤 같은 우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그 앞에 나아가 기도를 하는데 그들이 구하고 원하는 구원도 다 자기들이 원하는 것, 이 세상을 달라는 것이었죠. 하나님을 원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올바로 믿고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구원,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을 원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게 그거죠. 하나님의 지성소 보좌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언약궤까지도 우상처럼 만들어와서 자기들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이용해버리는 거죠. 철저히 모든 걸 우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계속 그랬어요. 하나님이 민수기에 보면 그 불뱀의 심판을 내리셨을 때 구리뱀을 만들게 하셨죠. 그 구리뱀을 가지고 계속 우상을 삼고 가지고 와요. 역사 속에 보면. 뭐든지 우상으로 만들어버려요. 십자가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거지 십자가의 형상을 믿는 게 아니거든요. 이사야서 46장으로 가보세요. 이사야서 46장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까지도 우상으로 만들어 섬기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6장 5절에서 7절. 너희가 나를 누구에 비기면 누구와 짝하면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장색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서 있고 거기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죄인들은 하나님을 우상에 비기고 우상과 짝하고 우상과 비교하여 같은 것으로 여기며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이나 우상이나 죄인들에게는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종교에서 자기들의 신을 섬기는 모습, 기독교인들이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같다는 거예요. 같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까지도 우상처럼 섬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더 이상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섬겨도 죽은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지 않습니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그랬죠. 유대인들은 그들의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구원자들은 뭐였죠?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주고 떡 주고 세상에서 잘되게 해주는 세상 필요 해결해주는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죠. 예수님이 오셔서 병 고쳐주고 떡 먹여주니까 우리 임금이다 라고 외치면서 섬기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런 자들의 우상이 되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부르짖어도 주여 주여 부르짖어도 죽은 우상처럼 섬기려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의 우상이 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이 내 우상이 된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당연히 블레셋에 내려야 했지만 더불어 이스라엘에도 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타락한 교회.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있지만 철저히 우상을 섬기는 교회. 하나님의 심판이 내립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죄인들의 죄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 로마서 1장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의 본성을 알려주실 때 이렇게 알려주세요.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성도 여러분, 그래도 나는 우상 숭배는 안 한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짓는 모든 죄를 다 들여다보면 그 죄를 다시 말하면 다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보다는 기쁜 게 있으니까 그걸 쫓아가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보다는 더 나에게 즐거움을 준다고 만족을 준다고 믿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죄 짓는 거죠. 죄는 다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열망하고 하나님보다 더 소망을 두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살아가는 게 있다면 그게 다 우상입니다. 착각하는 거죠. 다 죽어 있는 것인데 하나님만 살아계시는데 우리가 산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구원해달라. 그 앞에 구하고 있는 거예요.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재물이든지 명예든지 사람이든지 자식이든지 하나님 대신 우리 삶을 주장하는 첫 번째 원리가 있다면 그게 우상 숭배라는 거죠.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소견대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 삶의 모든 것을 적용시켜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길 원한다면 그것도 우상 숭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이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우상 숭배의 삶을 살다가 심판받아야 하는 소망 없는 죄인들이었다는 거죠. 나는 더 나았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뭘 알려주시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상 숭배의 죄악만 행하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 친히 그들의 우상 숭배의 죄를 지고 심판의 자리에까지 낮아지심으로 그들의 구원을 성취하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 우상 숭배의 죄를 예수님이 다 지시고 십자가에 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사람이 되어 오시고 온갖 우상 숭배의 죄만 짓고 살았던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의 자리까지 낮아지신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구원을 성취해 주십니다. 그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우리가 치러야 할 모든 죄의 싹스를 대신 치러주시고 우리를 모든 심판에서 건지시고 또한 대적 사단의 머리를 깨고 완전히 승리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무엇을 행하여 주셨죠? 우리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님을 부어주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 안에, 이 교회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는 이유가 뭘까요? 다시는 멸망당할 우상 숭배의 삶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신 자들은 또 우상 숭배로 살아가다가 망해요. 성령님을 부어주신 자들은 다시는 멸망당할 우상 숭배의 삶으로 살아가지 않고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올바른 교제 속에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게 하시려고 성령님을 부어주신 겁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사단이 예수님 앞에 엎드러지듯이 온갖 우상 숭배로 살아가는 사단의 백성들 또한 우리 예수님 백성들 앞에 곧 엎드러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우상 숭배로 살아가는 세상 죄인들처럼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이 교회와 성도의 삶은 철저히 우상 숭배에서 지켜져야 합니다. 무엇이 지켜줄까요, 우리를? 말씀과 예배입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는 섰다고 하나 넘어질 자들이라는 거죠. 그냥 내버려 두면 나는 잘한다 라고 장담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이 예배가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우린 또 무너질 자들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을 주셨고 우린 끝까지 이 말씀 안에서 이 교회와 우리 삶을 지켜야 합니다. 바로 이 십자가 복음의 현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도 예표와 그림자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5장 6절. 사무엘상 5장 6절.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종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경을 쳐서 망하게 하니. 자, 5절까지는 이제 다곤을 치셨던 그 여호와의 손이 이번에는 누구를 치시느냐? 다곤을 섬기는 블레셋인들을 치십니다. 그리고 9절과 11절에도 같은 내용들이 나와요. 5장 9절하고 11절. 9 and 11.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에 더하사 성읍 사람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종이 나게 하신지라. 이에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가로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본처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 죽임을 면케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이 사망의 환란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곤을 친 후에 옮겨가는 곳마다 여호와의 손이 대적들을 치시고 심판을 내리십니다. 근데 표현을 하실 때 뭐라고 표현을 하시냐면 여호와의 손이 치셨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실제로 손이 계시다는 뜻은 절대로 아니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손과 발이나 이런 신체 부위가 계신 분이 아니죠. 무엇의 표현일까요? 하나님의 권능의 표현이죠. Power of God, Almighty God. 하나님의 권능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우상을 물리치고 대적들을 치시고 심판을 내리시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손이라는 표현을 하실 때에는 그 앞에 나온 모습하고 좀 대조가 되죠. 다곤의 손하고 대조가 되고 있지 않나요? 4절에 하나님이 다곤의 손을 자르십니다. 그렇죠. 다곤의 손은 아무 힘이 없다는 거죠. 우상의 손은. 그 우상에게 의지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손은 대적들을 치시고 이스라엘에게 구원과 승리를 가지고 오십니다. 이 독종의 재앙이 내리세요. 그리고 그 독종의 재앙이 내릴 때 여호와의 손이 재앙을 내리셨다. 이와 같은 내용이 보여진 때가 있었죠. 언젠가 생각나세요? 출애굽기에 애굽 땅에. 그렇죠.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때에도 독종의 재앙이 내리고 애굽의 술객들이 이것을 따라하지 못해요. 뭐 지팡이를 뱀에게 뱀으로 변하기 이런 것들은 다 따라 흉내를 내지만 독종의 재앙부터 뭐 그 밖의 재앙들은 따라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애굽의 술객들이 바로왕 앞에 가서 뭐라 그래요? 이 재앙들은 다 하나님의 손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즉 하나님의 권능으로 내려지는 재앙이라.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임하는 재앙이 블레셋 땅에 내리는데 먼저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이라는 땅에 독종의 재앙을 내립니다. 그래서 블레셋인들이 언약궤를 옮겨가요. 아스돗에서부터 어디로 옮겨가죠? 가드라는 곳으로 옮겨가는데 그곳에도 똑같이 독종의 재앙이 그것도 더 크게 내려요. 7절에서 9절 보시기 바랍니다. Verse 7 through 9.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가로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 앞에 있게 못할지라. 그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보내어 블레셋 사람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가로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할꼬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에 더하사 성읍 사람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종이 나게 하신지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자 그저 언약궤를 블레셋 땅의 다른 지역으로 옮겨 놓습니다. 이 모습을 잘 보시면 또 어떤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까요?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권능이 심판을 내리고 있는데 이 블레셋 대적들이, 죄인들이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오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하죠? 언약궤를 자기들 앞에서 옮겨버려요. 그러면 다 해결되는지 알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을 자기들 앞에서 없애버리면 되는 줄 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 괜찮을 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는 계속해서 자기들은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나오지 않겠다는 거죠. 옮겨버리고 우리는 계속 다곤 섬기겠다는 거죠. 그 모습을 우리가 어디에서도 또 보게 되죠. 예수님 오셨을 때. 성자 하나님이 오셨는데 죄인들이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켜 나왔습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죄를 짓고 우리는 우상을 섬기겠다. 그 삶을 원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예수님을 없애버려요. 예수님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면 다 되는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러면 자기들이 죄짓고 우상 여전히 섬기며 살아가도 다 괜찮은 줄 알았다는 거죠. 아니 심판은 나중에 뭐 임하든지 말든지 지금은 내가 우상 숭배 안 버리겠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나오지 않습니다. 얼마나 딱딱한지. 우리도 죄지을 때마다 그렇지 않나요? 잠깐 하나님을 내 삶에서 없애면 됩니다. 하나님을 잠깐 옮겨놓으면 됩니다. 왜? 이거 해야 되거든요. 죄 져야 되거든요. 우상 못 버리겠거든요. 하나님만 잠깐 옮겨놓으면 돼요. 그때는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없애고 죽이는 겁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는 겁니다. 그리고는 다 괜찮다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라도 죄를 짓고 살아야 되는 게 우리 죄인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도 우리 멋대로 바꿔버려야 돼요. 죄 져야 되거든요.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를 하셨는데 말씀을 슬쩍 바꿔버리죠. 왜? 선악과 먹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원하는 건 해야 되거든요. 말씀을 바꿔버립니다. 자기 원하는 거 이루려고. 그래서 복음이 세상 거짓 복음으로 자꾸 바뀌어가는 거예요. 왜? 죄는 져야겠거든요. 이것이 얼마나 악한 그리고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인지. 그런데도 깨닫질 못해요 우리가. 이런 죄악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아스돗에서 가드로 옮겨갔는데 그러면 괜찮았느냐. 그곳에는 더욱 큰 하나님의 심판이 내립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가드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또 에그론이라는 곳으로 보내요. 그랬더니 에그론 땅의 백성들이 이제 난리가 나죠. 거기 10절에서 12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Verse 10 through 12.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가로되 그들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가로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본처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 죽임을 면케하지 아니 이는 온 성이 사망의 환란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종으로 치심을 받아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 언약궤가 옮겨가는 곳마다 죽음과 독종의 심판이 내립니다. 그래서 블레셋 백성들이 하늘에 사무치도록 울부짖었다. 그리고 또 블레셋 백성들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결론을 어떻게 내릴까요? 블레셋의 모든 방백들이 모여서 우리가 이제 언약궤를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자 라고 결정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후로는 이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고 재앙을 경험한 이 블레셋 백성들이 더 이상 이스라엘을 대적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이 마침내 블레셋의 손에서 건져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대적하지 못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승리를 이루셨는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대적의 포로가 되어 끌려간 언약궤가 대적의 우상을 치고 그 대적의 땅을 두루다니며 그 백성들까지 멸하고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할 수밖에 없었고 결코 이길 수 없었던 대적 하나님이 친히 자기 백성의 자리에까지 낮아져 물리치시고 승리해 주십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다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백성들에게로 돌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기업의 땅으로 그의 백성들과 다시 함께 하시기 위해 승리 영광의 주님으로 돌아오십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회복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언약 기업의 땅을 주시고 그곳에서 그들과 다시 함께 거하시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살아가는 언약 축복이 다시 회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언약 축복이 어떻게 주어지고 있느냐? 원래 언약 축복은 어떻게 주어져야 하죠? 옛 언약 아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으로 축복이 주어지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하는 건데 하나님의 언약 축복이 백성들의 순종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언약 저주의 심판을 받으심으로 백성들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패배에 참여하시고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승리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심판의 자리까지 낮아지시고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승리의 영광에까지 높아지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가 이루십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건 어디를 가리키고 있을까요? 어디에서 가장 크신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도 완전히 드러났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큰 권능과 은혜와 구원과 승리를 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걸 가리키고 거기서 성취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심판의 자리에까지 낮아지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승리의 영광에까지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복음 외에 다른 것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려 한다면 다른 구원을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우상으로 믿고 섬기는 쪽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이 십자가 복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그저 세상적인 번성과 풍요함이나 가져다주는 자기들의 우상으로 멋대로 만들어 섬긴다면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은 그 손목과 목이 잘려져 나간 다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받은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자리에서 나를 대신해서 언약 저주의 심판, 지옥의 형벌까지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어 승천하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 생명으로 다시 살아 영원토록 천국에서 하나님 아들들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로 언약 저주의 심판 아래 있을 때에 그래서 우리 구원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예수님의 높아지심에 믿음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 외에는 다른 어느 곳에도 구원은 없습니다. 그 예수님 안에만 우리의 구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현실이 그 앞에 4장, 3장까지의 현실하고 5장에서부터 완전히 바뀌어요. 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오시는 것,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것이 어떤 현실이죠? 심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시는데, 언약궤와 함께 오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오세요? 심판자로 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셔야 했죠. 블레셋 땅에도 언약궤가 옮겨가는 것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이 대적의 땅에서 언약 저주의 심판을 자기 백성들 대신 받으시고 그곳에서 대적을 물리치고 승리하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 완전히 바뀌어요. 백성들은 변한 게 없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시는데 더 이상 심판자로서가 아니라 자기 백성들의 구원주와 하나님으로서 그들 가운데 함께 거하시기 위해 다시 돌아오십니다. 언약 심판은 다시 가져오시지 않고 언약 축복만 가지고 오십니다. 왜 언약 심판은 자신이 대신 다 담당하시고 자기 백성들에게는 언약 축복만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와 같은 일이 구원 역사 속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나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죄와 심판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언약 저주를 대신 다 가져가시고 우리 구원을 다 성취하신 후에 영광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돌아오셨습니다. 성령님을 부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약속의 땅, 하나님의 언약 기업의 땅을 삼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려고 돌아오십니다. 이 죄인 안에 영광의 주님이 돌아와 거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우린 변한 게 없는데 주님이 심판을 가져가시고 축복만을 가지고 오신 겁니다. 성령님께서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다시는 이제 내가 너희를 버리거나 떠나지 아니하겠다 약속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이 교회와 우리 성도들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가보시겠어요? 5절에서 6절. 히브리서 chapter 13 verse 5 through 6.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6절.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여 하리오 하노라. 이제 우리 안에 돌아오신 예수님의 영광이신 성령님이 다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이제는 우리를 돕는 자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가 더 이상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심판은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우리 안에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돕는 자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 앞구절에 뭐라 그러시죠?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돈은 뭘까요? 우상입니다. 있는 것을 족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것을 사랑하여 그것을 섬기는 모습. 돈이 우상입니다. 성경이 여러 가지를 우상으로 알려주실 때에 우리의 우상을 대표적으로 알려주시는 게 돈이에요. 재물. 매문이라고 그러죠. 족한 줄로 알지 못하고 그것을 사랑하여 하나님보다도 더 중히 여기는 삶. 돈이 꼭 필요해서가 아니라 돈을 원해서 돈이 우리 삶을 주장하는 첫 번째 원리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무엇을 이루어 가시느냐? 돈이 가리키는 우상 숭배의 삶을 떠나 오직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삶에 우리의 모든 우선을 두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에 예수님이 영광 중에 돌아오십니다. 왜 돌아오시죠? 여러분과 저를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해. 더 이상 우상 숭배의 죄 아래 살아가지 않게 하시려고 다시 오십니다. 그날에 끝까지 하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던 죄인들은 우리 예수님을 심판자로 맞이할 겁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도 그 죄가 있지만 예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은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려고 천국으로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 사랑하는 주님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천국에서 영원토록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열망하고 하나님만 기뻐하며 살아갈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죽기까지 낮아져 이루어주신 우리 영원한 구원의 현실이 이러함으로 이제 우리가 우리 삶을 주님 외에 다른 우상에게 내어줄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고 필요할 때는 찾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할 때는 옮겨놓는 삶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만 바라보시고 그 주님만 믿고 사랑하고 섬기시고 하나님 예배하다가 우리를 간절히 원하시어 다시 오실 그 주님 기쁘게 맞이하시고 영원토록 천국에서 주님만 사랑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뿌리 깊은 우상 숭배의 죄. 지금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우상 숭배의 삶을 버리지 않는 우리들의 죄인, 죄성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어찌할 수 없는 이 뿌리 깊은 죄성들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까지 낮아지시어 우리 죄를 도말해 주시고 또한 천국 영광에 이르실 때에 우리도 함께 영원한 천국 생명으로 다시 살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이러한 우상 숭배의 죄에서 죽어가게 해주시고 예수님 닮은 천국 삶에서 더욱 살아가게 해주시고 또한 주님이 우리를 되시리러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영원토록 천국에서 예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삶을 소망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